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한 20여 년쯤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벨사살로 옮겨가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니 뭐니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출토된 여러 가지 사료들에 따르면 이 벨사살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주로 수도에 있지 않고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아들이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바벨론이 급격히 쇠락하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리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지금 이런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라가 뭐 국운이 융성하고 뭐가 잘 풀려갈 때 잔치판을 벌인 게 아니라 불안하기 그지없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이게 배경에 우리가 알면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있는 고관 대작들을 다 부른 것이죠. 천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숫자 아닙니까? 어쩌면 연회를 파티를 벌일 수 있는 맥시멈으로 불렀다는 뜻이겠죠. 그냥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부른 셈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라고는 이미 취했다는 뜻이에요. 주기가 흥하니까 부친이라고 돼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뭐 훨씬 더 위에 조상 선조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단순히 바로 윗대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나 그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조차도 아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 벨사살이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주홍이 이렇게 도도하고 술이 취하니까 이게 뭐 갑자기 그 성전 기물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마시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린 것이죠. 그것들도 뭐 왕후들, 후궁들을 하고 이 원래 그 당시에 파티들에 이게 왕비들이 잘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이 거기도 또 거대한 주연을 벌이는데 그 주연에 왕비 와스티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왕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그걸 폐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그렇게 뭐 왕비나 왕후들을 술 파티에 참석시키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조치고 그야말로 지극히 타락한 어떤 시대적 부패상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시다가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보면 허세를 부리고 과시한다고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런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은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마시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이제 뭐 대화란 게 뻔하잖아요. 술 파티에 여러분들 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술이 취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에 관한 얘기인데 그 자랑에 관한 얘기가 오늘 한마디로 우상자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상의 재료가 나는 금이다, 은이다, 구리다, 쇠다, 나무다, 돌이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야곱이 그 저기 저 라반 집에서 올 때 라헬이 기어이 드라빔을 훔쳐오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빔이라는 게 개인 집에 있는 일종의 우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우리 집에는 그런 드라빔이 있다는 자랑들을 했던 것처럼 이런 각자 집에 있는 이런 우상들 또 자기 뭐 마을이든지 이런 그런데 곳에 있는 우상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어른이고 애고 없어요. 그 대화를 가만 들어보고 아마 서로 기록을 해서 녹음을 해서 들으면 기가 막힐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상을 자랑했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우상이 된 것들을 자랑하겠죠. 뭐 남편 자랑, 뭐 자녀 자랑, 아니면 뭐 집이나 차 자랑, 아니면 뭐 브랜드 자랑 그런 거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우상들을 놓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모이면은 무슨 자랑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술파티라고 열어봐야 거나하게 술들이 취해봐야 하는 얘기들이 전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남의 비난하지 않으면 자기 우상 자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뭐가 있네, 나는 누구를 안 해, 나는 뭘 했네, 나는 최근에 뭘 뭐 샀네 어쩌네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 부지런히 쫓아다닐 바야 득될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어리석은 자리에 안 오면 또 뭐 험담을 하겠죠. 뒤에서 뒷말을 만들겠죠. 그러나 차라리 그 뒷말 듣는 게 이 어리석은 소리를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 끼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명이 그렇게 이런 헛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에스더스를 보면은 이런 파티를 하루 이틀 연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스 1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한 뒤에 4절 5절 읽어드리기.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 180일 동안 파티를 베푸는 것도 잔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7일 동안을 잔치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노는 게 하는 일이 전부였다 이 말 아닙니까?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에스더 얘기는 잘 아다시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메대 바사 제국에 관한 얘기예요. 왕조가 바뀌었지만 제국이 바뀌었지만 권력이 바뀌었지만 새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자축연을 버리되 180일을 버리고 모자라서 7일을 더했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또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높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나무 얘기처럼 듣지만 여러분 강남의 식당들 한번 가보십시오. 180이 아니라 365일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우상 자랑하고 또 우상 정보 교환하고 어느 우상이 요새 최근에 좋대더라. 뭐 아니면 뭐 드라마 요새 뭐 무슨 하우스가 좋대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많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못해서 또 안 다리. 거기 못 끼어서 안 다리. 거기 어떻게 하면 내가 끼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요새는 산후조리원 네트워크까지 만든다면서. 어디 산후조리원에 가서 애를 낳아야 하버드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삽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다 우상자랑이란 말이에요. 우상자랑. 자, 5절 6절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누구는 이 글씨를 받겠다고 40일 금식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그렇게 글을 받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는 글을 받은 게 율법이 되고 그게 토라가 되고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데 이 자들은 앉아서 파티하다가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글씨를 썼겠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두 가지 대비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글을 쓰시기 시작한 게 십계명 돌판이 되었고 이 멸망하기 직전 이 지금 오늘 밤에 이러다 죽습니다. 이 사람 벨사살 죽는데 그 벽에다가 그런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파티를 할 만한 자리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바사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거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또 포위당해가지고 압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파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성전 기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우상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면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으면 절대 과시를 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위선 떨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있는 대로 사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뭐 그냥 벽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쓰더니 두 무릎이 떨어져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렇게 또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정서적 불안, 이런 감정적 기복, 이게 여러분 불신의 징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마음이 심약해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걱정이 줄어듭니까? 하나님한테 다 아뢰었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조바심을 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아닙니까? 근심이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몰라서 근심해요. 알면 근심 안 합니다. 몰라서 다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은 심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근심이란 교만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음영 그림자예요. 교만의 그림자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뭐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 것이죠. 그게 뭐 이 제국의 왕이라는 작자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대요. 한순간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우상 자랑을 하고 그냥 술이 취해서 거나하게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씌인 사람들은 보면 순간순간 얼굴이 변해요. 얼굴빛이 그렇게 잘 변해요. 그냥 간 빼주듯이 얘기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싸늘하게 얼굴이 변해버리고 그런 얼굴빛이 자주 변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옆에 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무슨 말로 또 사람을 또 음해할지 몰라요. 가까이 안 갈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절 이렇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이거 누가 좀 풀어달라. 또 다 부른 거죠. 또 맨날 부르는 단골 메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술사, 박사, 술객, 뭐 점쟁이 다 불러다가 또 저 글자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해석하면 이게 자주색 옷은 왕복이에요. 그때 자주색 물감이 다 귀하니까 왕들이 입던 옷에 자주색 저 염색을 한 거죠. 금사슬도 지극히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 요새는 뭐 아무나 금 목걸이를 하고 하지만 그때는 금사슬 했다는 건 귀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셋째 통치자는 자기 아버지 뭐가 첫째고 자기가 둘째고 셋째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8절 9절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뭐 아무도 또 모르죠. 뭐 느부갓네살 때도 꿈 두 번을 다 해석하지 못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진 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또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느부갓네살 때는 그렇게 뭐 높이 썼지만은 그 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다. 여기 왕비는 지금 그 파티에 있는 왕후들 왕비들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문맥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때 느부갓네살의 왕비였거나 그래서 태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왜냐하면 다니엘을 잘 아는 왕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왕비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왕비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 태우 우리로 치면 요새 연속 사극 요새도 합니까? 대왕 대비 마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야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일이 아니다. 네가 번민할 일이 없다.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뜻밖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근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면 근심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자, 내가 알면 근심할 일도 없지만 답을 아는 사람을 알기만 해도 근심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키는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답을 알면 근심할 일이 없죠.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왜 걱정합니까? 그러나 내가 답을 직접 모르더라도 그 답을 잘 아는 사람을 알면 걱정이 없어져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을 알면 출제자가 문제를 걱정하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제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냈나? 이걸 아는 게 지혜 아니에요? 어쨌건 오늘 왕비는 태우는 들어와서 벨사살에게, 참 이 벨사살과 벨드사살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아니에요. 벨이여, 마르둑 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지키소서, 너를 지켜주소서, 뭐 이런 뜻으로 하면 벨드사살이고, 벨사살은 벨이여, 왕을 지키소서, 뭐 그런 뜻이래요. 좌우지가. 어쨌건 벨사살이 벨드사살을 부르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렀냐면은 이 태우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관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능력이란 뭐 하는 일이란 말이냐. 온 세상이 걱정에 빠져 있을 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근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답을 알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답을 알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 이 얘기가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11절 12절 읽고 정리를 해봅시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을 부르시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물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중이 소란이 났어요.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 걱정을 왜 하냐는 말이에요. 남이 걱정하는 것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라면 본인은 걱정해서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왕기하의 남한 장군이 그 뭐 대단한 장군이죠. 대단한 장군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나병이 걸려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밝힐 수도 없고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데 문제는 나병이 있단 말이에요. 나병이. 근데 이 나병이 어디 가면 낫는지를 아는 게 누가 아나요? 누가 아나?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이 답답하니까 이 안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의 5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계집종이지만 여종이지만 한낱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여종은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나병이 어디 가면 나을 텐데. 그래서 안주인한테, 종이 뭐 심보가 나쁘면은 왜 안주인한테 그 얘기를 뭐하러 해줘요? 그러나 내가 종이고 안주인이지만 주인의 모습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아니, 남한 장군이 누군데 불쌍히 여겨요? 남한 장군이 종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장군이 아니라 그 나라 왕이라도 불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쌍하십니까? 재벌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대통령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보여야. 그 이 종이 지금 연주인한테 가서, 안주인님, 마님, 그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어 또 아람 군대 포위가 당했다가 아이고 이 굶어 죽느니 우리 나가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고 뭐 죽어야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웬걸 뭐 온통 전리품 투성이네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훔치고 뭐 이렇게 쌓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예? 열왕기하 7장 9절 읽어드리고 마치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데 걸려서 아무 희망이 없는 나병 환자 넷이서 밖에 성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는 우리가 이걸 안전하면 우리끼리만 먹고 살면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있다가 지금 벌을 받는지 누가 알아요? 밖에서 다 죽어가는데 왜 뭐 맨날 뭐 쇼핑 홈쇼핑 채널 보고 많이도 쇼핑도 하고 사는 거 보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영혼이 말라 비틀어 있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린 도대체 뭐하러 지금 이 길을 가냐 이 말이죠. 그리고 저들은 지금 뭐 모이지 말아라 무슨 뭐 성경 비품도 두지 말아라 이제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걸 분노해가지고는 무슨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뭐 3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그건 그렇게 그들의 조치고 우리는 이 소식을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모여야 이게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읽은 책이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가 되라, 지하교회를 살라, 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신앙의 본분대로 살 건가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왕후처럼 또한 남한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 계집종처럼 또 성 안에서 성 밖에 무슨 형편이 있는지를 전하는 나환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근심 없는 삶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왜 너는 근심하니 답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끝이 곧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끼리가 좆싸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고 하는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담을 뛰쳐나가 문 밖에 아름다운 소식 전하도록 그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왕후처럼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소서 말한 왕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소서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